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거운 짐, 큰 근심과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기에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 맡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 맡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모든 짐도 대신 맡아 주실 분임을 믿기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근심과 고통과 사정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짐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말씀하시오니 주님 그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거뜬히 이 세상을 살아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삶이 고단해지고 세상의 풍파가 더욱 심해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어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이 아닌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시작된 가정인데 큰 기대로 시작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의 성난 언어가 잘못된 행동이 그만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미숙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그만 고통스럽고 싸늘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참아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했어야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가정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귀한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위에 인내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신뢰를 함을 다시 세워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직장 생활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고 싶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마음을 나눌 동료들을 주시고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아들, 딸들과 마음을 깊이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약한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친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미련한 아버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깊은 사랑으로 따뜻한 말로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자녀들과 소통하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온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그저 잔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외롭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신이 또렷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의 첫 시간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더욱 힘을 내며 새롭게 지혜롭게 살아내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1절로 17절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화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24장이 끝나고 이제 25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26장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 24장과 26장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사건이 24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인 26장에 한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부자이고 완고하고 악행을 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다윗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24장 25장 26장에 따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로 24장 25장 26장이 하나의 공통점을 이루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는 이야기고 또 뒤에 있는 내용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라면 가운데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다윗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또 나발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현명한 여인의 이야기, 아비가일의 어떤 현명한 그런 어떤 대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도 다시 또 두 번 26장에서도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앞뒤에 있는 내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에게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다윗은 실제로는 죽일 뻔했습니다. 죽였다면 어쩌면 그에게는 상당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왕위를 이어갈 때 상당히 큰 흠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현명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또 이 나발의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윗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또 다시 사울의 이야기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장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이런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어찌 보면 이제 사랑의 어떤 움트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비가엘을 이제 다윗이 만나게 되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의 아내 아비가엘을 다윗이 만나게 되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의미를 띠면서 오늘 본문이 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사무엘이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위대한 사사로 또 왕을 세우는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게 한 절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이야기가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가 지금 사울이라는 왕은 있지만 사울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대체하면서도 또 그것을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하나의 세력으로서 사무엘이 존재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이제 왕으로만 이어지는 하나의 큰 하나의 그 공백기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이 내용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부분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는 이 말 속에서 다윗의 어떤 위치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유대 광야 사해가 있으면요 사해 쪽에 이 사해 서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유대 광야가 유대 땅에 있는 광야니까 사해 서쪽으로 사해 서쪽으로 있는 광야입니다. 그것부터 조금 더 내려가면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바란 광야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시내 반도가 있고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려간 겁니다.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라서 학자들은 과연 다윗이 거기까지 왜 내려갔느냐 또 이어지는 2절 이후에 있는 내용은 유대 광야에 있는 마온이라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말이 잘못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멀리 내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의 어떤 위치 또 다윗이 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정치적인 입지가 불분명하면서 또 사울의 어떤 압박이 심해지면서 멀리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사무엘이 죽은 후에 어떤 본인 자신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서 마치 금식을 하는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충격을 느끼면서 또 멀리 내려가서 광야에서 잠시 지내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먼 거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마온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는 지역인데 마온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이어집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보아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유대 광야 쪽에 마온이라는 곳에 그런데 생업이 갈멜에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여러 곳에 그 지금 자신의 재산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양이 3,000마리다. 또 염소가 1,000마리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재벌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그런 정도의 그런 나름의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양털을 깎고 있었다. 목양을 하면서 이 목축업을 하면서 지금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털을 깎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축제와도 같은 것이고 이런 양털을 깎는 날은 상당히 축제일로서 상당히 아주 즐거운 잔치가 일어나는 우리가 보통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날 축제가 일어나고 풍성한 어떤 식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축복된 날이다. 경사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하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아비가일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뒤에 아비가일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아비가일이 그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에 자,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름과 아비가일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5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우리가 앞서 지금 전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느낌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게 무슨 다윗이 지금 좀 조폭 같은 거 아닌가, 무슨 좀 보호세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짝 비춰지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지금 축제일에 너희가 좀 나한테 뭘 달라라고 하는, 내놔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제안을 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주지 않는 그런 나발의 그 반응을 본 다음에 칼을 들고 가자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마치 그 조폭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관점은 사실은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이것이 도리어 지금 뭐 조폭과 같은, 그래서 지금 내가 보호를 해줬으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것을 뜯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그 지역의 어떤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윗이 감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의로 그런 그런 부자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선 양털을 깎는다라고 했는데 이 날은 축제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풍성한 날이고, 그리고 잔치가 일어나는 날이니까 이런 날에는 사람들을 뭐 구제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날은 지금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일입니다. 자, 이런 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을 이야기에 따라서는 병사들을 보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굳이 소년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보면 어떤 위압감이 없는, 위압감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 그죠? 잔칫날에 왔으니 내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또 낮춥니다.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느라. 자기 자신을 아들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표현이 굉장히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더 약간은 좀 이렇게 위압적인 느낌이 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자기를 낮추고 소년들을 보내고 잔칫날 보내서 지금 도움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는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지역을 지금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옆에 있는 양떼를 치는 사람들에게 해하거나, 자기가 배고프다고 무조건 가서 뺏어오거나, 또는 그들을 해하거나 하지 않았다. 또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잘 지켜내는 하나의 왕과 같은 역할, 치안을 감당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왕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잘 나름대로 다스리고 치안을 유지하고 또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적절하게 지금 축제 기간에 가서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서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굉장히 아주 강하게 주지 않겠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나는 다윗 모른다. 다윗을 누군지도 몰라.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노래를 몰랐을 리가 없을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척했습니다. 또 다윗을 도망한 노예로 이렇게 아주 폄하했습니다. 마치 사울 왕의 노예였던 것이 도망해서 지금 떠난 것으로. 어찌 보면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본을 알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서 전하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각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이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또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차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 재물만 뺏어올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명한 군주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기보다는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도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잘 지금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올라오는 울분 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차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리고 16절입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예,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동안에 다친 적도 없고 그들이 선대하였고 그들이 밤에도 낮에도 담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잘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반증해 주고 있죠. 도리어 거꾸로 그 소년들이, 그곳에 있는 종들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비가일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 내일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현명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실수를 막게 되고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또 결과도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그 다윗의 리더십을 또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 읽은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